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수단으로 보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으나 수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된 뒤 공중으로 수백 미터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수초 만에 사라져 해안가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레이더망에는 북한의 발사체가 포착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정찰 위성에 의해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15일 발사했다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유엔은 다음 달 시리아 평화회담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날짜 확정에 앞서 휴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날 유엔 안보리에 시리아 내에 폭력 사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폭력 사태 가운데는 어제 알레포의 병원이 공격을 받아 병원 직원 등 적어도 20명이 숨진 사건도 포함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는 알레포 유일의 소아과 의사와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평화회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러시아 대사는 자이시 알 이슬람과 아흐라라 알 샬람이라는 반군단체들이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에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이탈리아와의 국경 지역에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를 탈출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한 뒤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난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이탈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 차량과 이민자들을 검문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의 규정과 역사, 논리, 미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는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자산 매입 규모도 연간 80조 엔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과 16일 연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 지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총 3천억 엔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문가들이나 시장 전망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가 이번 회의에서 추가 완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기대가 무너지면서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는 3.2%가 급락했습니다. 중국은 서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비정부 기구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은 앞서 이 법률이 해외 자선단체와 사업체, 학술기구 등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은 해외 비정부기구들이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중국 정부 기관들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도 취소하고 해외 단체 대표들을 소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를 전복하거나 분리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부기구들은 추방할 수 있습니다. 가뭄에 따른 심각한 전력난으로 전력 공급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기관에 주 2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경우 전력난이 심각한 몇 주 동안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공식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줄리아주에서는 최근 12시간 이상 정전이 계속되자 성난 주민들이 버스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수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에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 평안북도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발사체 추락 원인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오전 6시 40분쯤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발사체는 발사 직후 수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된 뒤 공중으로 수백 미터 이상 상승하지 않고 수초 만에 사라져 해안가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레이더망에는 북한의 발사체가 포착되지 않았고 미국의 정찰위성에 의해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28일 발사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사일은 지난 15일 발사했다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무수단 미사일 발사대 두 기가 원산 인근에 배치된 뒤 한 발은 발사됐으나 공중에서 폭발하고 나머지 한 발은 발사 대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해 뜨는 시각에 맞춰 무수단 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으나 이동식 발사대를 벗어난 지 수초 만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져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수직 방향으로 제대로 자세를 잡고 솟구치기 전에 공중 폭발함으로써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나름대로 실패 원인을 찾아내고 결함을 보완해 다시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거리가 3천에서 4천km로 태평양 괌에 있는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드는 무수단 미사일이 두 번이나 공중 폭발해 북한 중거리 미사일의 성능이 여전히 불안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무수단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과 같이 러시아제 미사일을 모방해 개발됐고 시험 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이 임박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을 공고히 다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국제사회는 절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자신의 이란 방문 기간 중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챙기고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시카 회의 선언문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는 28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경고가 포함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는 선언문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회원국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철저하고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의 선언문 채택에 앞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기조 연설에서 북한이 다음 달 초 개최할 예정인 제7차 당 대회에 맞춰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며 아시아에 위치한 시카 회원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철저하고 충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규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 선언문은 북핵과 미사일 등 북한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된 데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비교적 분명하고 강경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외교무대인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나옴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될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위한 외교 전선을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본보기로 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출범한 지역 협의체입니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터키, 이란, 이라크 등 26개국이며 미국과 일본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 회원국들이 서방국들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나라들이 많아 외교장관이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가까운 이웃으로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 외교장관 회의 축사에서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국이 자제하면서 서로 자극하고 모순을 격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진입시켜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양측 간 교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27일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는 현재 이행과 불이행이 혼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mixed bag, clearly. There is trade that continues to go back and forth across the border, and this is something we're looking at very carefully, along with our Japanese and Korean partners.
블링컨 부장관은 북중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이 부분을 한국과 일본 측과 함께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가품들의 경우 교역을 막으려는 중국 측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석탄, 희토류,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공식 발표하고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며 제재 이행 노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중국도 이에 상응해 제재 이행 노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is now increasingly beginning to realize, which is that the greatest source of instability in the region is North Korea and the actions of its regime.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라는 점을 중국이 갈수록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은 예전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블링컨 부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이 충분한 수준인지, 중국의 영향력을 모두 소진하고 있는지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을 활용해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If they would not join us in trying to effectively use the leverage that they have over North Korea to try to move
중국이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을 제어하지 않으면 미국은 자국과 동맹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과 사드 배치에 관한 정식 협의를 시작한 것이 한 가지 사례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증강하는 것도 또 다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위반을 주도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행정부가 법안에 따라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에 대해 제재법을 어긴 증거를 바탕으로 단체와 개인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도자가 경솔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외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제어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27일 워싱턴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America first will be the major and overriding theme of my administration.
트럼프 후보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지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미국인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혼란만 부추겼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도록 하고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이슬람 순위파 극단 세력인 ISIL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지속적인 핵능력 확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만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President Obama watches helplessly as North Korea increases its aggression and expands further and further with its nuclear reach.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중 무역 협상 강화를 거부한 채 중국이 오히려 미국인의 일자리와 재산을 공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통제 불능의 북한을 억제하도록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 연설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을 어렵게 만들어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 동맹국들이 방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countries we are defending must pay for the cost of this defense. And if not, the U.S. must be prepared to let these countries defend themselves. We have no choice.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한국과 일본 등 국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이들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한국과 일본이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도 용인할 뜻을 밝혔었습니다. 이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 이어졌습니다.
They look at the United States as weak and forgiving and feel no obligation to honor their agreements with us.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을 약하고 용서하는 나라로만 보고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제외한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 4개 나라만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정도로 동맹들이 협정 이행과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힘을 존중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허용해 결국 중국의 존중을 잃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런 미중 관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란과의 핵 합의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거의 전반에 걸쳐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비전과 목적, 방향, 전략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대외 정책에 동맹국들의 입장이나 동맹을 통해 미국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배경을 무시해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게 통일 한국의 주역이라는 적극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대학교 김병조 교수는 현재 남북한 주민 가운데 통일을 가장 염원하며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곧 3만 명에 육박할 탈북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정권 붕괴 후 탈북자들의 역할 대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게 통일 한국의 주역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말이면 이제는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3만 명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면은 통일을 촉진하고 또한 통일 위의 통합 과정도 원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담당할 한국 내 탈북자들의 역할로 군사화된 북한 주민의 민간인화 추진과 북한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 그리고 남북한 주민 간 갈등 예방 등을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 지역 외부에 있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자들이라면서 이들이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운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넘어 통일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로 행사에 참석한 동경 기독교대학 교수이자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인 니시오카 스토무 교수 역시 통일의 주체에 북한 주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시오카 교수는 이를 위해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탈북 오신 분들이 선각자입니다. 북한 주민들 자유를 선택한 북한 주민들의 선각자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옥합산대에 있습니다. 다만 선각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 주체를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온 그렉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며 이를 위해 바깥 세상의 정보 유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북한 내부의 인권 실태 등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일가를 포함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 두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세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독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 모두가 알고 있고 유일한 해결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의해 통일이 되는 것이라며 그 순간을 위해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유를 외치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추종 세력들이 원하는 건 탈북자들이 서로 분열하고 북한 자유화의 길을 잃는 것이라며 탈북자 사회가 서로 하나 되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 내용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총점 97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을 가진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국내 언론 매체들은 정권 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보도는 심각한 제재 대상이며 외국의 방송을 듣거나 반체제 출판물을 보유하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은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장마당에서 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청한 북한 주민들은 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지난해 6월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주일위원장이나 정권의 비판적인 어떤 매체의 반입도 금지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의 라디오 방송과 단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뉴스와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밀반입된 해외 DVD는 외부 세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불법 매체에 대한 추적과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유입되는 정보와 매체가 증가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도 약화되면서 당국의 단속이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일부 보도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인터넷 언론인 프로퍼블리카의 리처드 토펄 회장은 이날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 발표에 맞춰 가진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탄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ace between repression and technology is winning. That doesn't mean repression doesn't have.
정보 탄압과 기술 간의 경쟁에서 기술이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토펄 회장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기술의 힘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일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며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과학자나 학생들에게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 이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리아와 쿠바, 벨라루스 등 9개국도 총점 90점 이상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노르웨이가 9점으로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고 벨기에와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이 각각 11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21점으로 28위에 올랐고 한국은 33점으로 66위에 그치면서 2011년 이후 6년째 부분적 언론 자유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176위, 베트남은 183위, 중국은 186위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4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5-16 양곡년도 기준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분 가운데 30만 톤 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9만 4천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식량 부족분 규모는 2011-12 양곡년도 이래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세계정보조기경보국과 유럽연합연구팀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와 북한 당국이 발표한 지난해 곡물 생산량 규모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식량 부족분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가뭄 등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비료와 연료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곡물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식량농업기구는 지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27일 갱신한 세계정보조기경보국 북한식량공급과 수요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쌀과 보리밀 등 곡류, 콩, 감자를 포함해 총 542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590만 톤에 비해 9%가량 감소한 규모지만 앞서 유엔이 북한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공개한 수치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 유엔은 지난 20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비료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총 506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날 보고서에서 특히 지난해 쌀 생산량은 190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6% 감소했고 옥수수는 230만 톤으로 3%가량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생산량은 201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은 이미 대부분의 주민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에 비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식량농업기구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정부와 평양 주재 유엔 인도주의 국가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황해남북도 등 가뭄 피해 지역에 콩 씨앗과 이동식 물펌프, 이륜 트랙터, 화학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구형 항공기를 체험하는 행사가 다음 달 평양에서 실시됩니다. 옛 소련 시절 제작된 항공기를 경험하려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가 북한 고려 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런던에 본사를 둔 주최 여행사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평양과 벨라루스에서 옛 소련 시대에 제작된 항공기를 체험하는 행사를 엽니다. 희귀 항공기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항공 분야에 관심이 큰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려 항공이 인류신 IL-62 기종과 IL-18, IL-76을 비롯해 안토노브의 AN-148, 투폴레프사의 TU-134 등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항공기 종류에 따라 다른데 IL-62와 IL-76은 250유로, 미화 280달러, IL-18과 안토노브 AN-148 기종은 각각 150유로, 미화 170달러입니다. 관광객들은 북한 외에 벨라루스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두 나라 중 한 곳만 선택할 수도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주최 여행사는 다음 달 열리는 이 관광 상품의 신청자가 26일 현재 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최 여행사를 운영하는 데이비 탐슨 사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벨라루스 두 나라는 옛 소련 시대 항공기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열렬한 팬들에게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항공기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려항공은 뛰어난 안전 기록을 갖고 있고 빈틈없이 관리돼 왔다면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항공전문 사진가로 주체여행사의 항공체험 관광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샘 추이 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운항이 금지된 옛 소련의 마지막 항공기를 타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 미군 주도 연합군 공습일에 가장 위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시리아 휴전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소식과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새로 건설한 우주기지에서 첫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동 ISIL 소식부터 살펴보죠.
예, ISIL은 지난 2014년 시리아와 이라크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소위 이슬람 국가 설립을 선포했죠. 이후에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공습을 가하고요. 지상에서는 이 ISIL에 맞서는 현지 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군 관계자가 저희 VOA 방송에 현재 ISIL이 연합군 공습이 시작된 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연합군의 ISIL 대응 작전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연합군과 현지 지상 병력의 작전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ISIL은 이라크에서 이 점령지 40%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10%가량을 잃었다는 겁니다.
네.
예, 또 ISIL 자금 관련 시설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고요. 또 미군은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이 정보 수집과 ISIL 지휘부 사살, 체포 등의 특수 작전도 수행했는데요. ISIL 국방장관으로까지 불렸던 이 고위 지휘관 그리고 자금책 등이 공습으로 사망했고요. 또 화학무기 개발을 담당해온 인물이 이 특수부대에 생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상에서는 누가 이 ISIL에 맞서고 있습니까?
예, 이라크의 경우 정부군과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는 수니파 그리고 시아파 민병대가 이 ISIL에 대응해서 싸우고 있고요. 또 북부 지역에서는 이 쿠르드 자치 병력이 ISIL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에서는 미군과 연합군이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온건파 반군을 돕고 있고요. 아사드 정부는 이 동맹인 러시아 그리고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군사 지원을 받아서 이 ISIL 격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ISIL이 수세에 몰리면서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계속해서 대원들을 충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미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런 흐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외부에서 합류하는 대원의 수가 크게 줄었다는 건데요.
네.
예, 미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1년 전에는 매달 이 ISIL 대원 1,000명이 전사하면 거의 같은 수의 대원이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력이 거의 줄지 않은 거죠.
예.
예, 하지만 이 최근에는 외부에서 합류하는 인원이 한 달에 200명 정도라는 게 미군 정보 담당 지휘관의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준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때 최대 3만 2천 명에 달했던 ISIL 병력 규모가 지금은 1만 9천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의 이런 판단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SIL이 그 정도로 열세에 처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ISIL이 완전히 격퇴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ISIL이 시리아 라카 그리고 이라크 모술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이 두 곳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리비아 등으로 확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ISIL의 최근 인터넷 선전 내용을 보면 실제로 외부의 추종자들에게 리비아에서 성전에 동참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지금 ISIL의 세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 내에서는 이 전략적 우선순위를 놓고 좀 대립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계속 이라크와 시리아의 점령 지역을 사수하는 데 이 총력을 기울일 건지 아니면 이 분산된 국제 테러 조직 형태로 돌아가야 할지 이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최근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 ISIL의 국제적인 테러 공격이 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동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 휴전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오늘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상황을 화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휴전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이 휴전을 되살리고 평화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데미스트라 특사에 따르면 휴전이 아직 유효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 공격 행위가 계속 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미스트라 특사에 따르면 최근 48시간 동안 25분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휴전이 사실상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이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 탈환을 선포한 직후에 교전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반군도 이 정부군에 대한 무력 대응을 선언한 후에 이 정부군과 반군 모두 이 상대방의 휴전을 어겼다면서 비난하고 있는데요. 반군 측은 이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는 테러 조직을 겨냥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이 반군과 민간 지역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십자에 따르면 어제 이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이 공습을 받아서 소아과 의사 그리고 어린이 등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시리아 반정부 인사 2명이 ISIL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이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안보리에 제기했습니다.
네, 이 평화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유엔 중재로 이 평화회담이 열렸는데 진전을 내진 못했습니다. 이 회담 목적은 내전을 끝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거였는데요. 정부와 반정부 측 사이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거취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측은 줄곧 이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서는 알아사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 측은 알아사드 대통령의 미래는 이 평화회담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우주발사기지에서 첫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러시아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새로 건설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인공위성들을 탑재한 소유주 2.1A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이 3단계 분리가 이뤄졌고요. 위성들도 모두 임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 기지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데요. 이 한반도에서는 북쪽으로 7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원래는 27일에 발사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가 연기된 거죠?
예, 발사를 불과 1분 30초 앞두고 이 기술적인 문제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결국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현장에서 이 발사 장면을 지켜본 뒤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실패도 있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주 발사 부분에서 세계 선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그 원래 사용하던 우주기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 우주기지를 건설한 이유는 뭘까요?
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이코누르 기지는 소련 시절에 건설한 건데요. 지금은 이 카자흐스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해마다 1억 1,500만 달러 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새 기지가 완전하게 이 기존의 기지 역할을 대체하는 것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예, 당장은 아니고요.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유인 우주 로켓은 계속 이 바이코누르 기지에서 발사하겠다고 합니다.
네.
예, 또 이번에 보스토치니 기지 발사대에서 이 로켓 발사에 처음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2018년에 완공을 목표로 나머지 시설이 건설 중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지난 2012년에 시작된 이 보스토치니 기지 건설에 최대 6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어제 오전부터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러닝메이트를 발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어제 중서부 인디애나주에서 연 집회에서 칼리 피오리나 저 퓨레 패커드 최고 경영자를 러닝메이트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러닝메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11월 본선거에서 함께 뛸 부통령 후보를 말하는데요. 이 부통령 후보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보통 후보 지명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전당대회 직전에 러닝메이트 발표가 있습니다. 크루즈 후보의 경우는 그런데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 사실 후보 지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아무도 이 과반수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당이 나서서 중재하는 이 중재 전당대회가 열려야만 이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크루즈 후보도 이번 러닝메이트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점은 그래서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대통령 선거가 워낙에 이례적이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를 일찌감치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뭐 시기도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테고요. 또 이 러닝메이트로 여러 후보들도 굉장히 고려를 했을 텐데 자, 칼리 피오리나 전 최고 경영자 같이 이제 크루즈 후보와 경쟁을 했던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네.
예.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그 피오리나 그 전 최고 경영자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예, 크루즈 후보는 이 피오리나 후보에 대해서 일관적인 보수주의자고 용기 있는 투사라면서 찬사를 보냈는데요. 뛰어나고 유능한 인물이데다가 이 여성 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유리 천정을 깨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유리 천정은 이 조직이나 사회에서 여성 또는 비주류 세력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이 보이지 않는 천정을 말합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 피오리나 전 최고 경영자가 크루즈 후보 지지를 선언했었기 때문에 중도 사퇴한 이후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루즈 후보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도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제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라고 소감을 밝혔나요?
예, 영광이라면서 자부심과 함께 겸허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피오리나 후보는 이 트럼프 후보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재앙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을 공격했는데요. 이 두 후보는 정책 면에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못 된다는 이 크루즈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한 건데요. 또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는 제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제도에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도 이 크루즈 후보가 먼저 러닝메이트를 발표했는데 트럼프 후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시간 낭비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크루즈 후보는 산술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를 뽑은 역사상 첫 인물로 기록될 거라고 비하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지난 화요일 동북부 5개 주 예비선거에서 4개 주에서 꼴찌를 했었는데요.
네.
예, 이번 러닝메이트 발표는 최근 패배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서 관심을 돌리고 새로 선거운동의 탄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화요일 선거에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조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본부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네, 샌더스 후보가 이 선거운동본부 직원 수백 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3월 말 기준으로 약 900명이 샌더스 선거운동에서 이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약 300명 정도 직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온 조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도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당대회 전까지 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죠. 샌더스 후보는 그동안 이 거대 금융기관 해체 그리고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 무상대학 교육 등을 내세워왔는데요. 이런 진보적인 안을 민주당 정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대의원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 평안북도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 최저 10도, 최고 24도, 남포 최저 10도에서 최고 22도, 신의주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2도, 강계 최저 4도, 최고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해주 최저 12도, 최고 24도, 개성 최저 9도, 최고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오전에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7도, 최고 22도, 해산 최저 2도, 최고 16도, 풍산 최저 1도, 최고 15도, 원산은 최저 9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역시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8도, 최고 12도, 선봉 최저 9도, 최고 15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이어 저녁에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연속으로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에 이어 저녁 7시 26분에도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전에 쏜 발사체는 공중으로 상승하지 못한 채 해안가에 추락했으며 이어 오후에 쏜 미사일은 공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처음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세 차례 시도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 미사일 기술이 심각한 취약점을 노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로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괌 미군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무수단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무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다음 달 시리아 평화회담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날짜 확정에 앞서 휴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날 유엔 안보리에 시리아 내에 폭력 사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폭력 사태 가운데는 어제 알레포의 병원이 공격을 받아 병원 직원 등 적어도 20명이 숨진 사건도 포함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는 알레포 유일의 소아과 의사와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평화회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러시아 대사는 자이시 알 이슬람과 아흐라라 알 샬람이라는 반군단체들이 수니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이탈리아와의 국경지역에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를 탈출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한 뒤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난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이탈리아 북부 국경지역에 차량과 이민자들을 검문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마테오 렌지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의 규정과 역사, 논리, 미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는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자산 매입 규모도 연간 80조 엔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과 16일 연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 지역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총 3천억 엔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문가들이나 시장 전망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가 이번 회의에서 추가 완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기대가 무너지면서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는 3.2% 급락했습니다. 중국은 서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비정부기구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은 앞서 이 법률이 해외 자선단체와 사업체, 학술기구 등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은 해외 비정부기구들이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중국 정부 기관들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공안 당국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도 취소하고 해외 단체 대표들을 소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를 전복하거나 분리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부 기구들은 추방할 수 있습니다. 가뭄에 따른 심각한 전력난으로 전력 공급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기관에 주 2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공공서비스의 경우 전력난이 심각한 몇 주 동안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공식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줄리아주에서는 최근 12시간 동안 정전이 계속되자 성난 주민들이 버스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